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둔한 저희 심령을 깨우쳐 주셔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요. 이것은 노예를 뜻합니다. 노예 제도는 고대의 아주 보편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부모가 노예면은 그 자녀들도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게 되면은 그 경우에도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빚을 갚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도바울이 살던 로마 제국 시대에는 바로 이와 같은 노예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대략적으로 로마 제국 내의 주민들의 3분의 1 정도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는 그 당시에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주인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었고요. 대다수의 경우에는 주인으로부터 가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종들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바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노예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노예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노예의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 보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또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낮은 계층, 즉 노예 신분과 같은 그런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와 같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낮은 신분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죄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종들에게 주는 권면은 상당히 깁니다.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상전들에게 주는 권면은 오직 딱 한 절입니다. 근데 오늘 종들에게 주는 권면은 무려 네 절이나 됩니다. 사도바울은 무려 네 절이나 하려 하면서 종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들에게 주는 권면이 긴 것은 어쩌면은 주인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초대교회 그 안에 주인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노예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아무튼 사도는 아주 길게 종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에는 과연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노예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노예 제도가 없죠. 오늘날에는 신분적으로 노예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종들아 그래서 노예들에게 지금 주는 권면의 말씀인데, 과연 오늘날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정부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고요. 또 직장에서 상사를 모시고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고용주가 아니라 피고용인의 위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낮은 위치에 속한, 신분에 있어서 낮은 위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위치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들은 상전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낮은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종들을 향해서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는 아내들의 의무에 대해서 말할 때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였고요. 또 자녀들의 의무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의 의무도 동일하게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22, 23절에서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22, 23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순종을 하되 어떠한 마음 자세로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기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인이 보는 앞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소위 가식적인 순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만 아주 열심히 일하는 그런 종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인의 눈에 아주 충성스러운 일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은 금방 드러나지요. 그가 얼마나 외식적이고 게으른 그런 종인지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사도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윗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는 것은 결단코 올바른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클록 워처라고 하는 영어 말이 있습니다. 클록 워처, 이것은요 일은 하지 않고 시계만 쳐다보는 게으른 회사원을 일컫는 그런 영어 말입니다. 클록 워치, 항상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회사원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눈가림으로 일하는 그런 종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윗사람이 있을 때는 대단히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는 척 하지만은 윗사람이 없으면은 금방 손에서 일을 놓지요.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는 한 세 가지로 22, 23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종들이 상전들을 제대로 상전들에게 제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종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절대로 제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윗사람을 섬길 때에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한 두려움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눈가림만 하는 그런 종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성실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종들이 성실한 마음을 가질 때 상전들에게 올바로 순종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성실한 마음은 주의를 집중시키고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면서 요령을 피우는 그런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오로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실한 마음인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종들은 윗사람에게 올바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상전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윗사람을 섬길 때에 그 윗사람을 성실한 마음으로 경외심을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진정한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종들은 세상 종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상전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을 잘 섬길 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매추엘리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섬김을 하나님께 하듯 할 때 그 섬김은 종의 일을 거룩하게 한다. 이게 아주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섬김을 사람을 섬기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섬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면은 그 섬김은 종의 일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계속해서 말하기를 즉 하나님께 하듯 한다는 말은 그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며 단순히 사람에게 하듯 혹은 그들만 전심으로 섬겨서도 안 된다. 우리가 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에 충실할 때 우리에게는 실제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 된다. 이게 마지막 문장도 참 의미가 있죠. 우리가 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에 충실할 때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섬기면서 눈가림만 하고 외식적으로 섬기면은 그것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런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요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상전들을 섬기는 것이 올바로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윗사람을 올바로 잘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육신의 상전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 눈가림만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또는 건성으로 적당히 상전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 상전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상전들에게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질문하는 것은요, 종들은 어디까지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러니까 순종의 범위인 것이지요. 순종의 범위. 과연 순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일에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이것은 말 그대로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모든 일에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예외적인 것은 이제 빼놓고 그 모든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니까 신앙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죠. 신앙적인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전이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한다면 그것은 순종할 수가 없죠. 또 상전이 죄를 짓도록 강요한다면은 그것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제 예외고요. 그 위에 모든 것들입니다. 신앙적인 것들이 제외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상전들이 육신의 상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는 그냥 단순하게 상전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앞에 무엇을 붙여놨습니까? 육신의 상전들이라고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도가 육신의 상전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의도를 가진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육체적인 일에 관해서 단지 상전일 뿐이다. 이런 의미인 것이고요. 아무리 노예라고 해도 영적인 것, 신앙에 관계된 것, 또 양심에 관계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전에게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영역에서는 그 상전들에게 매여 있고 그들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지요. 그러나 육체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영적인 영역 또는 신앙적인 영역에 가면은 완전히 자유인들입니다. 육신의 상전에게 그 영적인 것까지 통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의도적으로 육신의 상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육신의 상전들이 종들을 임의대로 부릴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양심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또 신앙적인 것들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양심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의 상전보다 더 높이 있는 하늘에 계신 상전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루는 그런 부분이지 육신의 상전들이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기껏해야지 이 땅에 있는 주인들은 육신의 상전들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제외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신앙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에 있어서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들이 왜 상전들에게 순종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도 또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왜 종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상전들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전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인으로 세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들보다 윗사람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도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을 그 시대는 폭군 네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권세에 굴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사법부가 있고요.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사회 질서를 위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세상 권세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물어봤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세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브나움에 갔을 때 반세겔 세금을 받는 자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실을 다 아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 자신은 그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그러한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를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종들이 상전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윗사람에게 내가 순종해야 되는가 그렇게 불만 어린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요.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빈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에게 행하는 봉사를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노예이신 분이 아주 비천하고 힘들지만은 신앙적으로 바른 진리를 포착하기만 하면은 그 신분에서 하나님을 아주 영광스럽게 섬길 수 있습니다. 노예로서 주인을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긴다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노예로서 눈가림만 한다면은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곧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상전을 섬겨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차원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죠.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권세 있는 자들로 세우신 자들에게 우리의 의무를 기꺼이 그리고 충실하게 수행할 때 그로써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요.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윗사람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윗사람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머리 숙여 순종합니까?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윗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기면은 그것은 곧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살펴볼 것은요, 순종의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 24절 25절에서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24, 25절에 보면은 종들이 상전들을 잘 섬길 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며, 그 반대로 종들이 상전들에게 대하여 불의한 일을 저지를 때, 그러니까 잘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불의한 일을 저지를 때에는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을 하는데요. 종이 상전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경우 상을 받는다고 했고, 또 종이 상전을 잘 순종하지 못할 경우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종이 상전을 잘 섬기면은 유업의 상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유업의 상을.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전들을 섬기는데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업의 상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대단히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예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노예의 일을 성실하게 잘 수행하면은 하늘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유업의 상, 이게 바로 보상이지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들의 고난이 있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유업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요. 유업은 아들의 고난, 아들이 받는 것이 바로 유업입니다. 그런데 상전들에게 잘 순종하는 종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아들이 받는 유업의 상이 주어진다고 했으니,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는 노예의 신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유업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대단히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는 비록 육신적으로 노예들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종의 의무를 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섬기는 이 일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굉장한 보상이 우리들에게 따른다는 이 대단히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요,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즉 불의한 일을 행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평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로운 공의로우신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을 행한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종들이 주인 모르게 얼마든지 불법을 행할 수 있지요. 주인 몰래 물품 대금을 가로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주인이 재산을 몰래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되면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그냥 막 물 수도 있어가지고 축낼 수도 있습니다. 어쩐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종들은 주인 몰래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주인 모르는 사이에 뭔가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상전들만 종들에게 불법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전들은 종들을 압제하면서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행할 수 있죠. 보편적으로 상전들이 종들에게 불법적인 일들을 더 많이 행하겠지요. 그러나 종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종들 또한 상전들을 향해서 나쁜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상전들을 위하여 불의한 일을 행한다면 거기에 불의의 보응이 주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상전들이 종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불의의 보응을 하시죠. 그러나 그 반대로 종들이 상전에게 악한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은 상전들에게 주는 권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9절에서는 상전에게 주는 권면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넣어놨고요. 오늘 골로새서 이 본문 3장 25절에서는 이것을 종들에게 주는 권면 속에 사도바울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종과 상전 모두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넣었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공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의 위치에 있는 자나 상전의 위치에 있는 자나 차별하지 않고 아주 공평하게 대우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불의를 행하면은 그 불의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상전이라고 더 엄하게 다루지 않고요. 종이라고 해서 뭐 더 파주는 식으로 그렇게 다루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종이나 상전이나 불의한 일을 행할 때는 아주 공평하게 불의의 보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종이 상전에게 잘 순종할 때는 유업의 상이 있게 되고요. 종이 불의한 일을 상전에게 행할 때에는 불의의 보응, 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업의 상을 얻고자 한다면 윗사람을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유업의 상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부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종들에게 권면을 해 주었는데요. 종들에게 권면을 해 주면서 노예 제도의 불합리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노예 제도가 얼마나 악한 폐습인지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가 말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노예의 신분으로 있다면은 상전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성인이었던 사도바울이 노예 제도의 악습에 대하여 그 잘못된 점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주인이 짐승처럼 노예를 다루는 것을 보고서 그것이 얼마나 악한 패습인지 하는 것을 사도바울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지혜로운 선생인지 그러한 사회제도의 오류에 대하여 절대 바라지 않았고요. 그런 사회제도의 개선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세상 국가에 그는 일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를 다룬 것이지요. 그래서 종들에게 권면하면서 노예제도의 폐습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상전을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고 또 유업의 상을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것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하늘의 유업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란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끝으로 매추엘리가 한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상전을 섬김으로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며 그리고 그가 너희의 수고에 대해서 지불하실 것이다. 너희의 수고에 대해서 지불하실 것이다. 너희는 마침내 영화로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너희가 종이지만 장차 너희가 아들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낮은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비록 힘들고 고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성실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그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이 땅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